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3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야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욱 뚜렷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 그리고 전하는 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예수님의 잡히시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재판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하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재판받으심에 관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고요.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 고난으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의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예,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사실 그 내용하고 관점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시납틱 가스펄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구별을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사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판받으심을 알려주는데 먼저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산헤드린 공회. 예, 재판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로 끌려가시죠? 유대인을 관할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또 재판을 받으시죠. 그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이 과정 속에 한 사건이 더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빌라도의 아내가 불길한 꿈을 꿔요. 그래서 남편 빌라도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여기다가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뭐가 첨가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만 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도 더 서셨음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은.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헤롯 왕 앞에 서신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도 서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 앞에 섰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잠깐 보내요. 그리고 헤롯이 다시 예수님에게 빛난 옷, 왕의 옷을 입혀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예전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가 더 더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관복음은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판받으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재판 과정 중에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판받으심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각 성경 저자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받아쓰기 하게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이 쓰셨지만 100% 성경 저자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셨기 때문에 서로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빌라도와 나누셨던 대화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빌라도와 나누었던 대화, 또 안나스와 나누었던 대화,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쓰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도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본 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verse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우리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갔던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가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Another disciple. 또 다른 제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를 얘기할 때에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제자로 얘기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도 또 다른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가면 이 제자가 누구인지를 마침내 알려주세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즉, 이 또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제자,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과정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도 직접 다 옆에서 지켜본 제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직접 지켜본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는 공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바로 누구에게로 끌려가냐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렇죠? High priest of that year,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가야바로 가시기 전에 누구에게로 먼저 끌려가신 걸 보여주죠? 누구로 나오죠? 안나스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야바한테 가세요.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끌려가셨던 이 안나스라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왜 요한은 이 안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도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처음 사역을 할 당시에 누가 대제사장이었냐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나스가 은퇴를 했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 해의 대사장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할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종신 직분이죠.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한 번 제사장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원래? 한 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세운 법에 의해서 임기제로 바뀌게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리고 대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안나스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요. 그가 물러난 후에도 자기의 다섯 아들들과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들로 세워서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소유했던 자였다는 거죠. 어쨌든 제사장들의 타락, 물론 로마 정권이 유대를 장악했던, 그리고 제사장 직분까지 관할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제사장 제도, 그 역할까지 굉장히 번영되고 다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나스는 사실 당시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하는 것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다 자기 가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배후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대제사장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높은 자로 여겨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안나스에게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보면 15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들어간 곳은 분명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먼저 누가 와 있던 거예요? 안나스가 와 있었고 예수님이 안나스를 거쳐서 가야바에게로 가신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다 가야바에게로만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가신 것을 기록하게 하게 하셨는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안나스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배후의 왕 같은 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다 안나스 가문에서 나왔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문이 거의 안나스에 의해 행해집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의 대표가 누구였느냐? 안나스였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거짓 임금과 같은 모습으로 군림하여 어둠 속에서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보면 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안나스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안나스도 최고 권세자는 아니었죠. 안나스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세상 임금인 사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재판받으심을 기록함으로써 참 왕이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 왕이요 거짓 목자에게 재판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 판정도 판결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편이 낫다.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3절에 이미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안나스가 배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보내지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거짓 고소를 가지고 가죠. 로마 총독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 이어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내용과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시겠어요? Verse 29 through 30, John 18.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간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소하고 있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악자, 영어로는 criminal, 행악자예요. 극악무도한 행악을 범한 살인자, 강도로 로마 법정에 거짓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악자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자였죠. 즉, 당시 모든 재판의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빌라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지만 빌라도의 허락을 꼭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대로 결국 예수님을 행악자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여러 안나스나 가야바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받을 때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죠. 누구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이렇게 고백만 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재판에 관한 최고 결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의 마지막 결정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참 목자여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와 거짓 왕에게서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즉 이 세상의 목자와 이 세상 임금에게서도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일에 함께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배후에는 모든 거짓 목자와 거짓 왕들의 아비인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 점 죄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지도자들의 죄악된 재판과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를 사도행전 4장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모습만 좀 보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28절. Acts chapter 4, verse 25 through 28. 예, 이 구절을 보시면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세상 임금들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여 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를 먼저 25절에서 27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Verse 25 through 27.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무고하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가시는 사건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로당과 빌라도 총독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다 사단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자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온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모여 그의 아비인 사단과 하나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가 바로 그와 똑같은 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 속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며 재판하고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세상 재판을 받고 가시는 이유를 또 한 가지로 알려주세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무고하신 예수님이 세상 임금들의 재판을 받으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 세상 임금들이 더 심이 있고 예수님은 아무 심도 없이 세상의 재판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 크고 높으신 재판관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재판관으로 그 자리에서 재판하시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3절까지만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르는데 그 이후에 4절에서 6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아니 그리스도를 감히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사단과 죄인들을 향해 웃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죄인들에 의해 그저 힘없이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조차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오직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심판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죄인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소하였는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한 내용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고소한 죄가 있었죠. 어떤 죄였을까요? 행악자뿐만 아니라 크리미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죄가 있었어요. 고소한. 바로 반란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세상 왕국을 세우고자 했고 세상 왕국의 왕이 되려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때 이러한 고소를 받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정말로 세상 왕이 되어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왕국을 세워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행악자뿐만 아니라 반란죄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저가 세상 왕이 되려고 했고 행악자고 반역죄를 지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이 성난 분노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행악자와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행악자와 반역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었고 우리 안에 있던 죄성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살펴보았고 또 볼 텐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세상 죄인들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때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가 세상 왕이 되려고 했다 고소해서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서 거짓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분노하며 외쳤던 그 성난 군중들 원래 어떤 자들이었나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떡을 주셨을 때 그 세상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예수님에게. 우리 임금이 오셨다.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냥 세상 떡을 만들어주니까 우리 왕이다 우리 임금이다 환호하면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세상 떡을 주니까 세상을 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러 온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어떻게 바뀌어요?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왜? 세상을 주지 않는 임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주지 않는 임금이 우리 앞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요? 오히려 죽여서라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왕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잘 보시면 예수님을 죽일 때도 똑같이 세상 임금으로 고소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이 세상 임금처럼 이 세상을 주시는 자로 만들어 섬기는 자들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거짓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이 세상을 주시는 자로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거짓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세상으로 인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나 다 똑같은 죄라는 거죠.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임금으로 섬기고 세상 축복 원했다가 물이나 떡을 주면 우리 왕이다 하다가 물이나 떡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바로 버려버리죠.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애굽 왕 바로를 섬기자. 하나님을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처럼도 여기지 않는 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애굽 왕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를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왕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섬겨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왕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을 주지 않는 왕, 우리 앞에서 왕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주면서 좀 왕 노릇해야 우리도 섬겨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왕, 오히려 왕 노릇 못하게 죽여버려야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는 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 임금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버리려는 마음은 없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 떠나려는 마음은 없나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미워지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빌라도에게 외쳤던 성난 군중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결코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왜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걸까요? 왜 내 세상 현실로 인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왜 세상 현실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결국은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걸까요? 끝으로 가면. 모세에게 돌들을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해,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 임금처럼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세상 얻는데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얻지 못하고 시련이라도 찾아오고 내 삶이 비참해지고 불쌍해지면 예수님 버리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 찾아오면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부터 먼저 버려버리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그 죄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님 버리고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런 왕은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에만 매달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버리고 죽이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잠잠히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순간적이고 사라지고 쇠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도 귀한 자기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 바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안 주느냐 부르짖고 세상 안 준다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로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바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 죄값을 대신 치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더 귀한가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세상 떡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라가서 섬기시겠습니까? 세상을 주는 왕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왕입니까? 어떤 왕을 섬김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 왕으로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예수님 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망할지라도 아니 고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을지라도 엄청난 상처를 마음속에 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아니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잘 될 때, 우리 세상 피로 채워주실 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왜? 세상은 변하지만, 내 세상 현실은 늘 변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천국의 축복을 주신 천국의 왕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현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해결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왕이요, 내 주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안에 화를 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죄가 있을지라도 곧 돌이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그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죄악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그네 길 달려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노래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천국의 왕, 그 예수님을 섬기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